데살로니가 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 추가된 격려의 말씀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부분은 추가된 격려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매우 귀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 우리를 그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으며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은혜 안에서 영원한 격려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바울은 그의 격려하는 말씀에서 어린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는 그들에게 태초부터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이 시간 안에서가 아닌 영원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습니다.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르는 구원은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변화입니다. 이에 의해 우리는 모든 낡음과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획득할 수 있는 새 창조가 됩니다. 거룩하게 됨은 변화의 문제이며 변화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됨의 과정에 대한 일례로서 우리는 요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부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커다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분의 시장보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부엌 안에서 요리되어지는 과정 아래 있습니다. 이 요리되는 과정이 거룩하게 됨이며 변화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요리를 위한 부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산뜻하고 질서정연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이 준비될 때 부엌에서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지방교회가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엌은 과정의 장소입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나 이 과정으로 인해 그것들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를 질문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참지 못하겠는가? 교회는 부엌이다. 얼마 동안 기다린다면 당신은 부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2장 13절에 의하면 구원은 거룩하게 됨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즉시로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거룩하게 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현재 우리는 모두 교회 생활의 부엌 안에서 성화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엌에서 요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부엌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요리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때 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놀랍고 질서정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방교회의 상황도 이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바울 당시의 지방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요리솜씨가 진보되었기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지방교회들이 바울 시대의 교회들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지러운 부엌의 상태는 기가 막힌 요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엌은 매우 어지러울지 몰라도 요리되고 있는 그 음식은 매우 맛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지방교회 안에서 풍미가 넘치는 음식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부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기꺼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 나를 당신의 가정에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내가 당신의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이 산뜻하고 질서정연하다면 나는 아마도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먹을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 당신의 부엌이 온통 어지럽다면 나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리하지 않을 때 부엌은 산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이 준비되고 있을 때 부엌은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산뜻하고 질서정연하다면 이것은 아무도 요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킬지 모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됨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의 부엌이 어지럽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하임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를 성화의 과정 안에 놓으셨습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량의 요리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요리될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 것과 그것에 대해 사역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나하임에서 나는 장로들을 요리하고 장로들은 나를 요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로들은 성도들에 의해 요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과 자매들은 특별히 장로들을 요리하기 위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의 부엌에서의 요리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에 따라 주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됨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지 그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요리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체험한 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됨의 과정 아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누림이 있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요리되는 중에도 어떻게 주님을 누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성화가 그 영에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 영이 어디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그 영이 당신을 성화시키기 위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됨을 말하는데 이 거룩하게 됨은 그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 영의 내주하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거룩하게 됨입니다. 그 영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며 신진대사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표를 갖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진리의 믿음.
13절에서 바울은 또한 진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믿음은 실제로 신앙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믿음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의 구원보다 먼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믿음에 이르고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도록 부르심.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13절에 언급된 것 같은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의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 후 시간 안에서 그분은 우리로 우리 주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됨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의 믿음은 과정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획득함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믿음에 이르고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이나 의롭다함이나 화해를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님은 그의 기도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지닌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 영광을 아들은 그의 믿는 이들에게 주심으로 그들 또한 아들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지닌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영광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그에게 주사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 즉 신성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본성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전에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약 안에 있는 계시에 따른 진리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영광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통을 붙잡음.
2장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잡으라. 전통을 항상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전통은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서서 이러한 전통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격려와 은혜 안에 있는 좋은 소망.
1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덧없는 격려나 강함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격려입니다. 이 영원한 격려는 거룩한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좋은 소망과 함께합니다. 영원한 격려는 거룩한 생명과 관계됩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실망할 때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한 생명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신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압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격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접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도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격려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격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며 그때의 우리는 부활하거나 영광 안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 좋은 소망은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는 바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좋은 소망을 갖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영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격려와 좋은 소망으로 격려받고 경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우리는 수년 동안 당신의 사역을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동일한 것에 관하여 수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며 바울이 실행했던 방법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한 방법으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는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가 같은 것에 관해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나는 2장의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글은 단순하지만 내용은 심오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태초부터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격려와 좋은 소망을 은혜 안에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는 영원한 격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같은 것에 관해 말하지만 그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영원한 격려인 영원한 생명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관계대명사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둘 다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와 아버지를 하나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용했던 영원한 격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형제가 약하거나 낙심한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영원한 격려를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격려는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매우 비참한 어떤 사람이 그의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지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으로 그는 격려를 받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며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영원한 격려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당신 호주머니에 이 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 다이아몬드를 보는 대신 당신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보십니까? 영원한 격려의 다이아몬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격려는 은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좋은 소망입니다.
격려받고 견고하게 됨.
17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돕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먹기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먹는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돕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경고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함.
3장 1절에서 바울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포함된 거룩한 풍성이 믿는 이들의 생활에서 해방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2절은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이와 같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심.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는 미쁘시니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는 영원한 격려와 좋은 소망으로 지키심을 받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생명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주님 자신으로서 항상 우리를 지킵니다.
사도들의 확신.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권고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권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15절, 3장 6절, 10절,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것들과 같습니다.
주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지도하심.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지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 영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대항해 맞섰던 것처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룹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계속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부분은 바울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보낸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그의 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기본 구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격려와 아울러 은혜 안에 있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3장 5절에 따라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